예레미야서 48장 오늘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쉬는 말이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압이 심판에 이르는 까닭은 어제 말씀에 따르면은 풍요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타락이죠. 또한 우상 숭배죠. 오늘 이 모압이 심판을 받는 또 하나의 가장 주된 이유를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26절 7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든도다. 모압이 취하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가 교만의 정도가 지극히 심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게 되어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압이 조롱하다가 조롱받는 입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누군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롱받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지금 절레절레 흔들고 조롱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개를 젓게 되고 거절당하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겪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할 때 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했느냐? 왜 모압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조롱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조롱했느냐? 너희들은 한 형제가 아니냐? 원래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들이 아니냐? 누가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왜 남이 망하는 것, 남이 잘 안 되는 것, 잘못되는 걸 보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만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29절이에요.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만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수치를 겪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은 너희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처지가 될 것이고 깊은 골짜기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흔적도 찾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정말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압 전체가 모압 국민들이 모압 백성들이 겪는 이런 그 수치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은 심한 교만, 가장 심한 교만, 극심한 교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교만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과대평가할수록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할수록 남을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이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자고. 그리고 오만, 그리고 자랑, 그리고 마음의 거만.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다 비슷한 뜻인데 한번 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이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오만은 뭐냐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만은 또 뭡니까?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뜻이죠. 공통된 뜻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한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건방진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난 게 있으면서 또 잘난 체하면 또 좋은데 별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하는 게 또 건방진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잘난 체할 만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물론.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교만을 조심해야 하거늘 하물며 교만할 까닭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전적인 뜻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싫어하실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교만에 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제가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려고 하면 교만하라는 것이죠. 또 넘어지고 싶거든 교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높아져서 빼앗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탈취물을 나누기 위해서, 뭘 좀 더 얻기 위해서, 뭘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과는 그렇게 재물로 소유로 나눌 건 없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마음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일만 남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낮은 그 겸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쓰실만 하면 쓰실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려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화를 잘 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자꾸 나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의 노여워함, 그 자주 분냄, 화를 냄, 그게 얼마나 허탄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분노기 때문입니다. 나를 괜히 높였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예요. 낮아졌으면 화내지 않을 것을 내가 나를 높였더니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꾸 화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말씀입니다. 자랑했더니 교만했더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뭘 좀 이루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교만하면 그 이룬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분들 읽으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잘 기억하는 13장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걸 교만하면 너로 바꿔도 무리가 없어요. 교만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걸 알아도 교만하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교만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성취한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한데 다 까먹는다는 거죠. 실컷 일했는데 남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셋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를 많이 재배했고 포도주를 많이 담았어요. 당시에 포도주가 이쪽에서 유명했던 모양이죠. 그 포도나무가 뻗어서 바닥까지 뻗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게 풍성한 그런 이 수확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보면 저 사람이 설마 망하겠나? 저렇게 가진 게 많고 저렇게 뭐 자자손손 먹고 살 만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너무 내가 가진 것에도 마음 둘 일이 아니고 남이 가진 것에도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 그런 것들 보다가 뭐 괜히 마음만 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 아마 이 모압의 포도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겠죠. 한번 모압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사야서를 쭉 한번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거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소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훨씬 전 예언이에요. 동일하게 이사야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특별히 모압의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을 두고 공통된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얘기를 들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자기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고집하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교만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성취된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질수록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수록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이 어렵단 말이에요. 겸손한 채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처럼 사실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뻔뻔하게 교만스러운 건 순진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교만을 감추는 것도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자기는 아주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애를 쓴다고 겸손하면 겸손하지 못할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다 겸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애를 쓴다고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는 나를 날마다 높이면서 겉과 표정과 태도로만 남 앞에서 겸손한 채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불쑥불쑥 어느 사이에 교만이 그냥 얼굴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뼛속 깊이 사실은 우리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왜 교만해졌습니까? 죄인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교만의 싹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합니까? 딱 하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본성, 그게 죄의 뿌리가 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나 봐,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시작된 교만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내가 성령 세례받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을 때 가만 보니까 내가 제일 교만했다. 사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좀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되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은 뭐 백전백승입니다. 사탄의 백전백승이에요. 우리 인간의 백전백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려고 한다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그 교만한 전형적인 인물들로 꼽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 회칠한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너희들이 문고리를 잡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이나 때로는 종교인들의 그런 영적 교만은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회방꾼 노릇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크리스천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교만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적 교만 때문에 난 크리스천들이 또 상처를 받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증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믿는 거죠. 뭐 짜증을 부리면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 앞에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쉽게 남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랑스러운 포도주도 더 이상 수확이 안 되고 포도를 수확할 때 막 잔치를 벌이고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도 못 듣게 될 것이며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일들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끝은 철저한 황폐 파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제사를 지내고 왜 분향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진 것들을 더 교만하기 위해서, 자고하기 위해서, 오만하고 거만하기 위해서 구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 그 제사하는 제 산당도 다 허물어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금하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잠잠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한번 이 아침에 스스로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 자신부터 돌아보죠. 저는 얼마나 겸손한가. 그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섬긴다는 태도에서부터 이게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겸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겠구나. 나는 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뭘 섬기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게 뭐를 섬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교만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섬기면 열 개 섬김을 받고 있는 걸 기억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열 개 섬김 받는 건 잊어버리고 한 개 섬기는 걸 섬긴다라고 기억하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섬기는데 첫째는 내가 내 걸 가지고 섬기냐는 말이에요. 내 것이란 없다는 것만 알기만 해도 내가 섬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내 것이란 애시당초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섬김을 받기만 할 뿐. 그래서 어쩌면 섬김을 잘 받는 게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나서도 섬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 아니겠어요? 첫째는 내 것으로 섬긴 것도 아니요. 둘째는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섬긴 건 지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뭘가 내가 교만할 근거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섬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지 않았니? 어쩌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섬김을 너는 받지 않았니? 그러나 네가 고작 이웃에 베푸는 건 100데나리온 정도 베풀면서 뭘 그렇게 섬겼다라고 내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겸손은 겸손하기 위한 겸손도 아니고 교만을 감추기 위한 겸손도 아니고 우리는 결코 겸손할 것도 없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혹시 마음에 섭섭한 것이라도 있다면 섬기다가 상처받은 게 있다면 아 내가 교만해서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겸손했다면 그것조차 받지 않을 상처를 내가 교만해서 받았구나. 그렇게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는 우리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각자가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겸손조차 잊어버리는 겸손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번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넘칠 뿐 내 것은 하나도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가지고 섬기면 누군가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흘러넘치는 걸 나는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없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았고 주님의 것으로 남에게 베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베푼 것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내가 그 영광 가로채거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겸손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살게 되었다고, 조금 그 나라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정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제3국의 백성들에게, 동남아의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은 애들을 선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낯선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정말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곧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 하셨고, 사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셔서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 오늘 하루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겸손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겸손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 끝까지 겸손한 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자고하고 오만하고 거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루 주의 성령으로 정말 겸손한 하루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